2주 동안 많은 성도분들이 이 공간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고 또 이제는 많은 부분들이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공간이 좀 부족하여서 자리를 앉는 것도 그리고 찬양대가 이제 연습을 하는 것도 이제 식사도 해야 되거든요. 식사를 해야 되는 문제도 또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초등부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어딘가 가서 놀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놀 공간도 조금 협소해지고 어디를 가서 놀아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아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을 지금은 조율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인 교회의 몸이 지금의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 자라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이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개척때에도 많은 성도분들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던 것과 같이 조금 불편하고 공간이 협소해지면 아마 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안에 더 많은 따뜻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오히려 바뀌어서 우리에게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대충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인 사람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을 지나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이나 사람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재해들이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서는 사람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는 제자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길을 가던 중 맹인의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3절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눈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이렇게 확신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맹인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눈을 감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이 먼 것이 자신 때문이나 아니면 부모 때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그의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공간으로 옮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감소하고 또한 월세를 내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것을 줄이기 위해 옮기게 된 것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저 또한 제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욕심들을 많이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보고 저렇게 하기도 해보면서 좀 더 교회 공간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진행을 해왔죠. 제가 그 중에 음향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을 부려서 음향 공사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비용이 들더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성도분들이 직접 해보시겠다고 하시고 또한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결국 집사님 몇 분이 하시게 되었는데 어제 이제 음향 공사를 다 마무리하면서 너무 잘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더 고집을 부렸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음향 공사 자체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지금 삶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선택과 판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은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이 교회를 올라오기 전 교회 초장동 교회를 섬길 때였죠. 그 교회는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3년마다 한 번씩 가졌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의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2012년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한 분을 모셔 간증의 시간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최용덕 간사님이십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이제 40대 좀은 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덕 간사님은 찬미예수라는 찬양집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미예수 옛날 찬양집을 보시면 손으로 다 직접 악보를 그리고 나와있죠. 그가 작곡한 찬양들 중에 우리가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이런 많은 찬양들을 지으셨죠. 특별히 그가 간증을 하는데 최용덕 간사님이 간증을 해주실 때 이 찬미예수라는 이 찬양집이 발매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간 뇌종양으로 암투병을 하다가 16살 때에 딸의 이름이 로아인데 천국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최용덕 간사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자신의 딸은 먼저 하늘로 보내게 되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그 모든 이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참 많은 이들이 감동을 얻었고, 저 또한 그때 이 8장 28절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저의 삶 가운데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에도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이 오 신실하신 주, 자신이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불러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예배 중간이지만 한 번만 좀 이 찬양 한번 좀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주님은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맹인의 얼굴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의 눈에 바릅니다. 저는 아마 그 순간 맹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맹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가 손으로 흙을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는 그 행위는 지금까지 맹인이 받아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기억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자신을 조롱하는, 맹인이라면 귀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 자신을 조롱하는 미세한 소리들, 그 소색에 속에서 좌절하고 낙망하였던 순간들, 또한 눈이 불편해 넘어지고 또한 무엇인가 하려고 하여도 불편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자신을 일으켜주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또한 그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무거운 죄의 짐을 순식간에 떨쳐버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씻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맹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가 만약 그렇게 하는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면 그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였겠죠. 하지만 이 맹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믿음과 순정은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그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게 된 많은 무리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감을 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그룹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맹인의 부모와 그리고 맹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시작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여의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요즘에 특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TV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검으로 소환되는 이들과 같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많은 무리들은 맹인이 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반강제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보다 단지 형식과 율법의 얽매인 판단을 그들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39종류의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약을 눈에 넣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도 더군다나 더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명백한 범법자이고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진흙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당사자에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15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어떻게 되었느냐, 너의 눈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그룹인 바리새인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들은 16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더니,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몇 가지의 결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하여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 한 영혼이 그동안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냐는 것이고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결론들을 그들은 이미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맹인에게 물어보아도 그들은 맹인의 대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불러냅니다. 두 번째 그룹인 부모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19절 20절인데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들은 맹인으로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고 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21절에서는 지금의 이 사건을 꼭 회피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라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부모이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요 2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여기에서 출교란 회당에서의 추방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은 회당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의 추방은 곧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추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수도 없었고 죽었을 경우에 그를 위해 곡하는 것도 또한 안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출교란 사망 선고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식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뜨여진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겠죠. 그를 끌어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요. 23절에도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 일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과 내가 상관이 없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왜 그 일이 그의 부모와 상관이 없습니까?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향해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출교가 될까봐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은 안식일이라고 오히려 이 일들을 법적인 문제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가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만약에 출교를 당할 거라고 염려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잉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성도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그 맹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이십니까? 그의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부모는 회피하며 자식과 상관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지만 눈을 뜬 맹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그룹 중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3절부터 23절에서는 어쩌면 바리새인들 질문 또 부모의 말들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리워지고 또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일을 날 때부터 맹인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도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가리워지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 여전히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한숲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숲은 아주 크고 큰 대형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